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요. 성가대가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삶의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속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를 참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를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님을 아는 지식 오늘 두 번째 시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한 700km 직선거리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트리키의 지역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참 잘한 건데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 안디옥 성도님들이 굉장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아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그리스도에게 충실함으로써 저런 좋은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죠?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는 외침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또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 모습 성품까지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희생이 있고 그리고 섬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는 부족함을 좀 느낄지라도 나의 인생 끝까지 한번 예수님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의지가 크고 깊이 결단했다 하더라도 이것 한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건강입니까? 요즘 건강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뭐 그 말에 다 우리 동의하고 건강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건강 아니죠? 건강하지 않아도 이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알고 그 결과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나를 위한 그 희생을 알고 나니까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그래서 나도 그분 성품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날 믿음의 길로 더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쟁취하시는, 얻으시는 분임을 알고 나니까 아,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하늘의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이구나. 로마서 8장 17절 공동상속자임을 알고 내게도 유업이 상속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나의 믿음의 길, 그리고 믿음의 성장 또는 믿음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것.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고,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그 참 지식을 내 삶 속에 내 내면에 쌓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길을 사는 사람들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2월 말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살필 텐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기도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의 도리, 그리고 또 복음을 살아가야 하는 그 권면, 이런 것들을 쭉 충실하게 이제 기록해서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를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네 가지의 기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기도를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보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알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그 상속이, 유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유, 상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속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조금 받고 필요한 만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게 받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이고요. 네 번째로는 믿는 성도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여기서 이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한두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다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또 쭉 서술이 돼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우들의 내면에 직접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아까 저 1장의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내가 옛날 방식과 옛날 사고와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그 능력.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냥 머무르시고 맙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머무르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 찾고 그리고 그분께 의뢰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죠. 드러나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시는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아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아주 부유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두시면은 그리고 또 좀 저런 간단한 내용을 골격을 외워두시면 어디 가서 누가 기도를 부탁할 때 빨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아, 그래.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적용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주님, 우리가 참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지만 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향방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참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의 번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그 소망의 실체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가깝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축복의 우리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기도 아닙니까? 제가 말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감동을 받을 정도면 정말 좋은 기도죠. 이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죠.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이상.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이제 오래 지속됩니다. 그럴 때 상대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를 잘 몰라줘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섭섭하겠죠. 그죠? 내 자식은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남편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우리 알만큼 안 사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정말 섭섭해지죠. 이게 뭐 꼭 가까운 사이만 그렇습니까?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목장 식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저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알아줘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줘요. 요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줘요. 이렇게 알아주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죠? 힘이 되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강요하시지 않아요. 또 억지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거 봤습니까? 뭐 하여튼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근데 이 사귐은 워낙 그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된 인간됨에 또는 인간의 길에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귐을 갖는다. 사귐의 특징을 갖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재시켜주신 인간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응용이 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귐, 알아가는, 서로를 알아가는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고 또 계속해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처지를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락이라는 것은 그 핵심에 있어서 못되고 뭐 방탕하게 사는 것도 일부 의미하죠. 그건 이제 타락의 결과이고요. 타락의 정말 본질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불능의 상태를 타락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네. 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쓴다고 해도 바른 가이드와 또 바른 내 인식에 어떤 도전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서 절대로 바르게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나를 주님께로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 앞에 문구를 붙였죠.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됩니다. 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주님을 알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것이죠. 그럼 좀 말이 좀 딱딱하고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죠? 세상의 말과는 좀 다른 것 같은. 제가 최대한대로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쓸모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생각과 아이디어가 참 많네. 그런데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죠. 저 사람 참 유식해. 지식이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로 말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려면 무엇을 그 사람이 보여줘야 됩니까? 자기 마음 속에 또는 생각 속에 쌓인 좋은 생각과 쓸모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삶에서 활용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든지 방식으로 보여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처한 환경 속에 적절하면서도 유익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저 사람 진짜 참 지혜로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쌓인 지식만 가지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여기서 좀 이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쌓인 지식이 적절하고 유익한 모양과 방식으로 표출되고 또 작동할 때 그때 바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지혜가 나타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정말 세상과 인간 창조를 위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 지혜롭다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채울 것들, 달과 해와 별과 채우시고 새들도 만들어서 채우시고 땅에는 또 각종 식물들을 채우시고 또 동물들을 채우시고 또 바다에는 큰 바다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뭐 피라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고기들을 또 거기 또 담으셨어요. 거긴 또 해조류도 있고 많은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6일 창조의 이 모습이 딱 드러난 것을 보니까 하나도 서로가 해치는 것이 없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의 모습을 보고 창조가 작동하고 있는 그 방식을 보고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군요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혜로우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 이 지혜는 그 원리가 동일하죠.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가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상태 속에서 태어났고 타락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이미 인간을 정말 내가 잘 길러가야지 양육해서 나의 복된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잘 완성시켜야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도.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이런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사랑이 동기였죠. 그랬는데 인간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제 계획을 실행을 하십니다. 근데 실행하실 때는 준비 단계가 있는데 그 준비 단계는 구약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이제 사랑으로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지금 숨겨져 있으시군요. 아는 것에 대한 감탄은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찬양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도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지 그냥 그것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저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 헛된 죽음으로 죽으신 게 아니야. 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은 물론 처절하죠. 잔인하고. 그러나 그 처절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그냥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딱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 모양새로, 이 방식으로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 드러내 주셨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1장 24절과 30절을 제가 좀 함축해서 리프레이즈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입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왜 지혜란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 지혜라는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지혜의 이제 영을 주셔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혜의 영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의 영을 받으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신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혜를 깨닫는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게 도와주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앞뒤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할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지혜 주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합니까? 아니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셔서 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와 정말 그 지혜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거예요. 그 경이로우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생기면 그러면 사람은 소망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탄하고 찬양하다 보면 이 지혜의 열매가 내 삶에 유업으로 주어진다. 하늘의 상속, 하늘의 상으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 계시는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감추어놨던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행동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어요. 뭐 대단한 것을 계시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의 뜻을 오늘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어렵지 않죠? 계시는 정말 쉬워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reveal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계시란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딴 데서 찾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우리의 이 자세와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유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아유가 아니라 큰 관심과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집중이 있어야죠. 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혜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정말로 선명하게 깨달았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보았다,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지혜를 지극히 큰 초점과 집중을 가지고 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갖는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안목과 통찰이 얻어져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또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알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아마 눈치채시고 또 많이 또 나름대로 정리해 두신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각을 잘 이제 품어 두셨다가 이제 묵상하시면서 잘 디벨롭 시켜 보세요. 어떤 나의 묵상을 통해서. 근데 인간은 성장을 해야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배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끼리도 배우고 익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훌륭한 지식이 많은 그런 교수들 밑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또 태권도 훈련생이라면 좋은 태권도 사범 만나서 배우고 익히고 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이 돼요. 피아노를 원하면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면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배우면 우리 인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까지는 못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존재의 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적게나 많게나 아니면은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계속해서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내 그 존재의 그릇에 채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담는다 그러니까 조금 말씀이 좀 생소하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뭐라고요?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일하실 때 방식은 어떠하신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시도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절제를 하시면서 또는 선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성장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시야에서 넓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방식만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오래 또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오래간만에 대화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어떤 과정을 거쳤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야, 옛날에 저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못할 사람이고 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이런 방식, 또 선한 방식, 유익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근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자기 주장, 똑같은 자기 불평, 그리고 똑같은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동시에 보일 수 있죠. 제가 이제 호주 떠난 지 벌써 21년이 됐지만 호주 살 때 굉장히 그 만날 때마다 좋았던 신앙을 깊이 추구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분 얘기했었을 겁니다. 예전에. 그분을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하는 말이 내가 요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야. 정말 내가 매료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로마서를 또 막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1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또 하는 말이 내가 요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래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또 만나요. 그러면 내가 요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랑 거의 한 10년 교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떠나기 직전에 이제 우리 또 환송회 한다고 또 저 이렇게 모임을 가져줬어요. 거기서도 내가 요새예요. 계속 로마서 너무 중요하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캐고 캐도 또 나올 수 있는 진리가 또 나올 수 있는 책, 성경 모든 책이 그러합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요새 로마서를.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좀 혼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신실한 CCC 출신인데 그 선교단체 출신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 딱 꽂히면은 그냥 거급 하는 거 그죠? 그것도 일면 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확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뭐 66권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66권은 아니더라도 뭐 올해 뭐 10권 너무 많으면 5권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5권 또 내 후년에는 한 10권 이렇게 해서 한 20권 30권 정도 정말 나 이 성경 여기 이렇게 펴면은 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강 다 알아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가 정말 원활하시겠죠? 주실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소중한 성경 66권을 가급적 많이 또 깊이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모든 예배와 또 섬김과 또 교제에 있어서 더 부요한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침을 받고 또 안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면서 그것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에 정말 열심인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